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말씀을 능력으로 체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돈은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 대표자들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이 되고, 또 철학과 지혜의 이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헬라인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봤을 때는 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그러니까 신명기법에 의해서, 모세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결코 그 죽음을 당한 예수를 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무기력하게 죽은 신이 예수라는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인간을 구원할 자격이 전혀 없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봐도, 아무리 봐도 그 지혜로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방법까지도 이 1장 21절을 보니까 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는 어떤 화려한 수사력이나 설득이나 언변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전도의 방식,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preach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향의 대화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도를 갖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도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방식이고 설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식으로 주고받고 질문을 받으며 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일방적인 선포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방식인 전도의 방식으로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인들이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고린도 도시는 철학과 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유행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미 수사학과 또 여러 가지 언변과 또 그 언변을 가리키는 사람들로 굉장히 붐볐던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가 이제 예수님을 어떤 설득적으로 그리고 논변적으로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미련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달의 방식 역시도 전도의 방식인 미련한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강력한 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방식이 아니라 너무나 끔찍하고 때로는 연약한 추한 방식인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해 보이지만 1장 24절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비로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아 십자가가 인간에게 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의 전도의 방식인 미련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토론하고 설득을 해서 상대방을 설복시키는 뭐 그런 작업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을 세상 지혜처럼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자기들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또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도를 세상 지혜로 생각하고 또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한 사람들을 세상의 어떤 지혜의 교사로 생각해서 내가 아볼로한테 배웠다, 베드로한테 배웠다, 뭐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이도저도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배웠다 라고 하는 이런 분파가 갈려서 세상의 지혜처럼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 아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이미 이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이해한 것이지 너희들이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이해한 것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딴 거 자랑하지 말고 세상 지혜 자랑할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주만을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이제 앞선 본문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들이 좀 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가졌던 마음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복음을 세상 지혜로 여기고 자랑하는 그 마음을 한번 좀 비교해 봐라 라고 이제 말을 여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열기 전에 맨 앞문장, 맨 앞에 이제 뭐에 주목하셔야 되냐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첫 2장이 시작이 됐는데 이 2장이 시작되는 2장 1절까지 무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을 이 네 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린도 전서에 한 20번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장 이상씩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형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랑 나랑은 형제 관계야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제 되새기고 반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는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제 꾸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고린도 전서를 아시겠지만 보시면 책망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데 그 상대방을 위한 책망이라고 해도 그 책망이 계속되면 얼마나 듣기 거북하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책망을 들으면 교인들도 기분이 나빠지고 더 나아가서 책망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책망을 해야 되겠고 그 문제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 불편한 마음 그리고 그 듣는 교인들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틈만 있으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록 이 말을 듣기 힘들어 할지라도 너와 나는, 너희들과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억하 심정이 있어서 너희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형제 안에서 이 문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책망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권면으로 받아라 라는 의미에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스스로 자기가 책망하는 수위의 단계를 형제들이라 라고 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의 책망을 계속 들으면서 화가 나려고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 아 바울이 우리 형제지 예수 그리스도 한 피를 나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 땅의 교회에서도 적용돼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이미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다툼들은 서로 열심을 안 부려서 일어나는 다툼이 아니라 서로 열심을 부리다가 이게 생겨나는 다툼들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1년 목표를 이렇게 정하셨다 합니다. 절대로 열심히 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 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로 싸움이 아무래도 안 일어났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을 부리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꼭 이제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인데 열심히 하는 것 좋지요. 열심히 하는 것 좋은데 그 마음에서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형제들아라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것을 잊고 자꾸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열심히 먼저 나가게 되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 사역 속에서도 또 우리의 모든 교회 일 속에서도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자매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형제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입에서 나올수록 우리의 마음도 상대방을 향해서 좀 누그러워지고 양보하는 그 기회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포문을 열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형제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제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정체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세상 지혜와는 다른 것이어서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와 복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지혜와 같지 않기 때문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어떤 설득력 있는 수사학이나 아니면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직선적으로 단순하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1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시면 뭐 바울에 대한 이 교인들의 일종의 비평이 실려 있습니다. 그 비평을 보면 바울이 그런 힘이 있는데 이 말은 시원치 않다라는 비평들이 이제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그 다음 장인 11장을 보면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글은 100점인데 이 말하는 것은 한 뭐 80점 정도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좀 너그럽게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말도 어눌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앞선 도시가 바로 에덴인데 바로 철학의 도시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철학 그 하는 사람들과 지혜자들과 함께 이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죠. 바울이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갖고 들이대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웅변적인 면에서 전혀 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뭐 에베소서니 특별히 복음을 변증하는 갈라디아서니 로마서니 보면 너무나 그 문장이 논리적이고 꼼꼼하게 자신이 논증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한치 흐트러짐 없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하는 뭐 웅변적인 면, 또 화려한 문체, 논리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화려한 논증, 자신의 화려한 수사학, 자신의 언변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묻혀질까 봐를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어떤 배경이나 화려한 철학적인 수사력이 복음을 가릴까 봐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 자꾸 사도 바울의 어떤 논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십자가가 가려질까 봐 사도 바울이 늘 노심초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이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의 고민처럼 저를 포함한 모든 설교자들은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내 설교에서 복음이 선명하게 제시될까? 그리고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까? 라는 것을 굉장히 집중하며 설교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설교를 들었을 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진리를 담고 가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실패한 설교가 되는 거죠. 근데 설교자의 또 다른 고민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듣게 만들 수 있을까가 고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연령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고 모두 다 그 복음을 받고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경험하게, 이것을 이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집중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하겠다 딱 마음 먹고 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화도 만들고 예화도 찾고 또 좀 이렇게 자기의 삶에서 경험하였던 여러 가지 경험적인 이야기도 함께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이지선 씨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그 이지선 씨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을 훌륭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를 단련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지선 씨에 대한 예화를 쓴 겁니다. 그런데 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게 한다라는 이 교훈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지선 씨만 생각하는 거죠. 아유, 어린 것이 참 불쌍하구먼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지선 씨만 잔뜩 담아가면 그거는 전혀 설교자가 의도한 예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설교자가 항상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어떤 예화들이나 설명거리들을 찾는데 복음은 날아가고 그 설명거리들만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절대로 예화를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 가지 예화를 사용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예화만 딱 나오면 그 예화에 연결된 복음의 진리를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똑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혹시 화려한 언변, 그리고 철학적인 어떤 논증, 뭐 이런 빼곡한 논리의 추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다들 생각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나지 않고 와 바울 말 끝내주게 하는구만. 바울이 정말 똑똑해. 저 사람은 날 때부터 히브리언이었다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 그거는 실패한 설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늘 노심초사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사력이나 어떤 예화나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도구들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설교자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가르침이나 그리고 복음이 혹시 다른 데로 전도돼서 빗겨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설교자의 모습이나 배경 때문에 이 복음이 묻혀지지 않을까 늘 조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이게 뭐 사도 바울이 많은 설교하는 대중들 앞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떨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복음이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가려질까 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잘 전달돼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설교자의 마음에 있는 이상 항상 설교자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회중들 앞에서 뭔가 전할 말이 없기 때문에 떨리는 것이 아니고 회중이 수천 수만이나 떨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로 나의 어떤 이런 나의 배경이나 이러한 나의 어눌함 또 아니면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도가 가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그 뭐 20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설교에 자신 있었을 때가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는 왜 이렇게 설교가 자신 있었는지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면 할수록 정말 설교하기 이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설교자가 제일 두려운 꿈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 올라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 정말 악몽 중에 악몽입니다. 아직 그런 악몽은 꾸지 않았지만 설교자들 중에 그런 악몽을 꾼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회중이 무서워가 아니라 자기가 전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질까 봐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두려움을 안고 이 강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마음은 또 이중적인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 절대로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이게 바로 설교자들의 강한 믿는 구석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설교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언변이나 아무리 뛰어난 학식으로 복음을 잘 유창하게 설명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혀 복음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이 정말 아무리 어눌하고 이 사람이 어떤 학식적인 배경도 없고 복음을 정말 단순하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분명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공부할 때 흥미로웠던 것은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눈이 정말 나빴대요. 정말 나빠서 안경을 쓰고 그때 불도 어두워서 이렇게 램프를 들고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설교문을 그냥 이렇게 가까이서 읽는데 막 회중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종을 땡땡 치면서 거 좀 울지 좀 마세요. 내가 설교를 못하겠잖아요. 이런 말도 했다 합니다. 아이컨택 전혀 안 하고 머리 딱 쑤셔 박힌 채 설교문을 천천히 읽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제가 부족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오늘은 정말 죽었다 하는데도 홈런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단순하게 전하고 어눌하게 전하고 화려한 수사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결국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역사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뭐 사도 바울은 거의 뭐 복음의 불모지인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마 이런 일들을 계속 많이 겪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화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빌립보는 회당이 없는 곳입니다. 신생 도시이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모인 곳에는 회당이 지어지는데 그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없었다는 데가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없어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강가에 나가보니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누구 하나만 복음을 받아들였다?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 제끼시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성령의 복음을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여야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복음을 알아들은 이유는 내가 잘 전해서 그리고 아볼로가 화려한 언변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 율법에 능한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복음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사역자들의 화려한 언변이나 배경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믿음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말씀의 능력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증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에 성례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means of grace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는 수단. 여기서 이제 가장 개혁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고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이 바로 이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할 때 용기를 잃었던 자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죄에 빠졌던 자들이 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는 소망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체크업을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기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을 읽고 성경이 나에게 하는 말, 내 영혼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내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죄를 들여다볼 수 있고 내 삶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해야 합니다. 아시죠? 목사님, 저는 이번에 제가 책 읽기만 하는데 목사님 저는 책을 안 읽은 지 40년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책으로 주신 이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그 책에 쓰여진 것을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의교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그 통에다가 만의교 경전을 넣는데요, 그 넣어서 이렇게 한 번 돌리면 한 번 읽는 거고 두 번 돌리면 두 번 읽는 거랍니다.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전이 결국 그들에게 복받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경전을 못 읽으니 그는 마니테라고 하는 통에다 넣어서 계속 돌리면 뭐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보면 가장 그 시대에서 주름 잡았던 주 언어가 바로 성경의 번역어가 되었습니다. 헬라어가 주된 번역이었을 때는 주된 공용어였을 때는 헬라어로 됐고 라틴어가 주된 공용어였을 때는 라틴어로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카톨릭이죠. 지금의 카톨릭 그 라틴어를 딱 붙잡고 그거를 더 이상 진전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뭐 독일어로 영어로 뭐 불어로 막 이게 번역을 시켜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이 번역했다고 많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그 성도들에 의해서 반드시 읽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책을 읽고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신자들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요즘 시대가 점점 그렇죠? 책 읽는 시대와는 멀어진 시대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 읽은 책에서 성경책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적하는 그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 시카고에 있는 칼빈 대학교에서 지금 철학 신학을 가리키고 있는 강영환 교수님인데요. 그 강영환 교수님이 저 얇은 책자를 쓰시면서 책 제목이 읽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여기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요즘 책을 읽지 않는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각종 미디어의 발달이라고 목사님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이제 굳이 책을 펴서 읽지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책을 열고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지적하기를 요즘 젊은 아이들은 영화 한 편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답니다. 그 짧은 동영상, 그걸 뭐 요즘 아이들이 짤이라고 부르던데 그 짤을 보는 것을 굉장히 한 뭐 3분짜리, 5분짜리 그 짧은 동영상을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한 2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영화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책을 점점 경시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경책 읽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는 분위기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현상이 가장 잘 드러나고 하는 것이 바로 중고등부와 이제 대학부라고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소년과 청년들이 책을 읽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성경책을 읽지 않게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려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거를 이제 등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든 이 청년들을 끌게 하기 위해서 활동 이주 그리고 서로 이제 교제하는 그 중심의 위주로 이 뭐 중고등부나 청년 대학부나 이것을 끌다 보니까 성경 신약 성경 일독한 사람을 정말로 만나기 힘들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성경 공부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도 이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만나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성경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진리의 빛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믿음도 점점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분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수님이 뭐라고 지적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읽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여러 풍조를 거절하면서 세상 풍조를 거느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읽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 성경을 갖고 세상을 읽는 작업을 하지 않으니 세상이 우리를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세상 풍조 그리고 세상 가치관들이 온통 이제 우리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슬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어떤 비전들을 이제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그것을 세워가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어떤 뭐 동성애나 낙태의 문제가 이게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인권으로 바라봐서 그거 잘못된 것인데 그거를 동성애나 뭐 낙태 반대하면 그거는 인권적으로 잘못된 건데 이런 사고를 그냥 무분별하게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세상을 읽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읽어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니 세상 풍조를 구분하고 세상 풍조를 저항할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점점점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하는 그 내용인데 그게 이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건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관주의 밑을 보면 합당한 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어떤 뜻이냐면 합당한 예배, 이유를 생각하는 예배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과 거슬려야 되는데 이 거슬리는 작업을 어디서 하냐면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 로기코스, 이해하는, 합당한, 그래야지만 삶의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못해요. 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세상을 읽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여러 풍조들을 거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항상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가. 마틴 루터가 얘기했대잖아요. 신학자는 기도와 묵상과 고난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묵상이 있잖아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깊이 생각하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만약에 성경을 읽고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냥 끝나면 그것은 성경은 일반 책, 일반 도덕경과도 비슷한 의미가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일반 책과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거꾸로 성경이 우리를 읽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주도권을 가지고 성경책을 딱 펼쳐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성경이 주도권이 되어서 우리를 읽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말씀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가 읽는데 거꾸로 성경이 우리를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문자로 익혀지지 않고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을 파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만물이 마치 홀딱 벗겨진 것 같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완전히 내가 그 진리 말씀 앞에 딱 벗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읽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무슨 뭐 대단한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또 큐티 할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지? 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설교자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설교 끝나면 어떤 분들 오셔서 목사님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그럼 저는 그냥 씩 웃기만 하죠. 근데 속으로는 몰랐는데요. 그렇죠. 몰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뭘 알아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심령 골수를 쪼개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는 겁니다. 이 경험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을 경험하며 살아야 될 신앙의 중심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이 나를 읽도록 온전히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그리고 나를 읽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벗겨지게 될 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인용해 드린 것 같지만 야고보서는 마치 말씀이 뭐와 같다? 거울과 같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거울 앞에선 자기 모습이 청란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를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읽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힘의 원동력을 그 말씀에서부터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